사도행전을 전반부, 중반부, 후반부 이렇게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 전반부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리시면서 제자들, 특히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복음을 만방에 전파하라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사도행전이 굉장히 장엄하게 시작을 하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사도들로부터 이제 중반부로 오면은 한 명의 이제 인물이 급부상하게 되는데, 예, 사도 바울 사도의 이야기가 이제 회심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여러 전도 여행으로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물 위에 돌멩이를 하나 떨어뜨리면 거기로부터 물결이 동심원을 그리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라는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이제 땅끝까지 이제 바울의 전도여행 자체가 1차, 2차, 3차가 이렇게 커지죠. 점점 커져서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 이런 기대를 하는 와중에 바울은 예루살렘을 이제 향하여 가게 되죠. 말 그대로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복음의 전파 과정은 거침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전파가, 그리고 하나님께 사신 일들이 참 놀랍다. 이제 이렇게 읽어가는 와중에, 지난주에 보았지만,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갔다는 것은, 예루살렘이 끝이라는 말이 아니죠. 예루살렘에 가기는 가지만, 내가 거기에 이방인 교회들,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한 그 열매들이 맺힌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다시 그 사랑의 물질들, 연보들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일을 수행하고는 있지만,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나는 예루살렘이 끝이 아니다. 나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가장 중심부 로마에게까지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것이고, 그리고 당시 지리적인 인식 속에서 땅끝이라 여겨졌던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죠. 그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것이다 라면서 원대한 꿈을 그리스도 안에서 원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붙잡혔다는 거죠. 제가 자세하게 모든 장들을 찾아가면서 일일이 설명을 하진 않겠지만, 사도행전 끝부분에서 바울의 스테이러스는 자유인이 아니라 잡힌 자, 매인 자, 미결수가 뭡니까? 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어떤 혐의점이 있어서 재판을 진행하는 그 가운데 이제 구치되어 있고 구류되어 있는 이제 그런 신분이죠. 죄인은 아닌데 자유가 압도적으로 제약되어 있는 그런 신분이 사도행전 예루살렘에서 잡히면서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바울은. 그런데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로마 군인들에 의해 구조되었고요. 그리고 로마의 보호를 받게 되었고요. 여러 번 반복되는 신문들, 그리고 감옥 생활, 그리고 나중에 로마로 압송되는 그 과정까지 해서 21장부터 사도행전 끝까지 바울은 스스로의 표현에 의하면 쇠사슬에 매인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별일이 다 일어나죠?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막그 음모를 꾸며가지고 바울을 암살하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신문들을 하는데 그 재판들, 신문들이 굉장히 불공평해요. 굉장히 불공정하고요. 그리고 총독들 중에 누구는 뭔가 이 바울을 이용해서 얻을 게 있을까 싶어가지고 아무 이유 없이 계속 묶어두고요. 24장 제일 마지막에 보면 2년간 아무것도 못합니다. 바울은 그냥 붙잡혀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나중에 로마로 가는 과정 속에서는 폭풍 때문에 배가 파선해서 말 그대로 바다 한가운데서 죽을 뻔했고요. 그리고 심지어 나중엔 독사에 물리면 죽지 않습니까? 독사에 물리기까지 하는데 바울은 기어이 주께서 주신 비전 찾아볼까요? 23장 11절인데요.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요 말씀이 성취되었다라는 게 이제 사도행전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바울은 로마에 도착했다. 털끝 하나 상하지 않고 로마에 도착해서 바울은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이게 지금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누가 복음을 쓴 누가, 그리고 이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도 같이 썼는데요. 다른 글도 또 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성경 안에 분명히 남아있는 바, 누가라는 이 사람이 둘 중에 뭘 먼저 썼을까? 당연히 누가복음을 먼저 썼겠죠? 사도행전은 당연히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주신 일에 대한 결과이기 때문에 당연히 누가복음을 먼저 썼을 겁니다. 그게 구속사적으로 순서가 맞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누가복음 끝부분과 사도행전 끝부분을 이렇게 대조해서 읽어보면은 정서가 매우 유사합니다. 누가복음 끝부분 어떤 이야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셨다. 거기에 어떤 일이 있을지 다 아시면서 가셨다. 그 가운데 대적들을 수많은 질문들, 우리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 많은 핍박과 대적을 하는 그 이들을 다 만나셨고, 핍박받으시고, 매인 자 되셨고, 달린 자 되셨고, 심지어 죽음에 이르셨다라는 그 분위기가 이 지금 사도행전 끝부분에 바울이 당하는 일들과 굉장히 유사하게 오버랩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건 짜맞추는 게 아니라 같은 저자가 썼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이 얘기가 이 얘기네. 근데 또한 동시에 결국에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두지 못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하셨다라는 그 기록이 사도행전 와서는 바울이 이 모든 환난과 핍박, 이 고난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로마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그 이야기와 오버랩이 되는 거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역사가, 객관적인 역사가 그것을 믿고 따르는 한 성도의 삶 속에서 어떻게 부활적인 역사로 이어지는지를 사도행전은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인을 병행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이런 고난 그리고 이런 부활을 얻으셨다. 그를 따르는,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고난 그리고 이런 부활을 바울이 대표해서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누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전하는 사람에게는 그에게 나타나는 이 땅에서의 부활은 이처럼 확실하다. 여러 일들을 겪지만 이처럼 확실하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아주 짧은 부분은 바울이 잡혀있는 중에 총독 벨릭스 앞에서 바울이 잠깐 발언할 기회를 얻는데요. 그 중에 한 부분입니다. 24장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앞부분에 종교 지도자들은 변호사까지 데리고 나옵니다. 변호사까지 데리고 나와서 이 바울을 확실하게 꺾어버리려고, 확실하게 압살하려고 많은 것들을 준비해 왔는데 그 공적인 재판 속에서 바울은 피고인의 입장에서 나는 무죄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 전략과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변론을 해야 되는 그런 와중에 있는데 그 와중에 바울은 나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것이 그 말 속에서 새어나오고 있는 거죠. 숨길 수 없이 새어나오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보이세요? 14, 15절, 16절 읽으실 때 바울이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는 결백해. I am free. 나는 죄가 없어. 지금 이런 얘기하는 거 하고 있는 건가요? 바울은 이 와중에도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몇 줄 안 되지만 그러나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이 소망에 대해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다. 지금 혹시 갖가지 상황들, 심지어 굉장히 쓰디쓴 고난 가운데 구원의 풍성함을 사모하고 계실 여러분이 계시다면 소망에 관하여 한 세 가지 정도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다. 바울은 이 와중에도 도대체 어떤 소망을 가진 것일까? 더 정확하게는 바울과 같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그 소망이라는 것은 과연 어떤 내용이며 어떤 능력으로 드러나는 것인가? 여러분, 소망이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소망을 어떤 소망을 붙잡아야겠습니까? 그 여러분이 붙잡고자 하는 그 소망은 어떠한 파워가 있습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내용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는 소망의 능력이라는 것이 도대체 어느 정도인가, 바울의 말을 빌어서 한번 찾아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살아있는 소망을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바울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리라는 그 함의를 좀 몇 가지 나누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바울이 가지는 소망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믿음이자 곧 소망에 있습니다. 바울은 단순하게 일방적으로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의 아들을 보내주셨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소망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없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죠?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14절인데요.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다. 무슨 말이에요? 구약 성경에 근거하여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지금 얼핏 보면은 지금 자기를 고발하고 있는, 그리고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그 당시 동일한 구약 성경을 믿는 유대인들의 그 믿음, 그 소망 나도 똑같이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해야지 빨리 풀려나지 않겠어요? 나 무죄해. 나 그들 믿는 거랑 똑같은 거 믿는 건데요. 다른 할 말 없는데요. 나 그거 믿는 건데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사도행전을 쓴, 그리고 동일하게 누가복음을 쓴 그 누가에 의하면,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시대는 끝났고, 그리고 복음의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누구에 의해서? 누구에 의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 하시고. 그러니까 이 14절에 말하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 이 모든 것들이 그것에 대한 약속들과 그것에 대한 기대들, 바울이 그대로 인정하는데요. 여러분, 구약 성경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구약 성경 이 적지 않은 이 분량, 이 한 번에 다 읽을 수 없는 이 분량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여러 가지 시대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컨텍스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내가 죽은 자를, 죽어가는 자를, 그리고 죽었던 자를 살릴 메시아를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가 너희를 살리리라. 그 소망 아닙니까? 구약 성경을 온전히 읽었다면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구나. 우리에게 메시아만이 우리에게 소망이구나. 그거 아닙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걸 믿는다. 나도 그 소망 믿는다. 근데 그게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을 나는 믿는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다. 원래 약속이라는 건요, 약속을 할 때 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을 할 때 그것이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약속이라는 것은 성취가 된 다음에야 이게 진짜였구나, 아 이게 이런 힘이 있구나라는 것을 얻습니다. 약속이 약속으로만 끝나면 그 약속은 힘이 없는 거고, 그리고 결국에는 거짓말인 거예요. 안 이루어졌으니까. 근데 가끔씩 우리가 그런 상상해 보잖아요. 바울은 도대체 뭘 믿은 거야? 바울은 도대체 이 믿음의 이 수준과 이 믿음의 분량, 이 깊이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거야? 아, 여러분 그런 찬양 아시죠?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있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도대체 그렇게 살 수, 그 소망하는 거잖아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나도 바울처럼 살고 싶다. 도대체 바울에게는 뭐가 있었냐는 거죠. 아, 26장을 넘어가 보면 그런 말도 있어요. 바울 너 좀 미친 것 같은데? 신문하는 중에 바울 너 지금 작은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려는구나. 너 지금 미친 것 같은데? 너의 그 지식이 너를 미치게 하는 도다. 이런 욕을 먹어요. 근데 뒤집어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가정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내가 애써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아들을 보내셨고 그분이 온전히 약속을 다 성취하셨고 그것을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종결시키신 것을 내가 믿고 경험했고 그것으로 소망을 삼는 사람이라면 바울의 행동은 미친 게 아니라 이해되어지기 시작하겠죠. 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살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성취되었다. 만약에 우리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지도 못할 그런 약속들을 그냥 이리저리 뿌리시기만 하는 하나님이라면 우리 삶도 그거를 붙잡고 있기에는 너무너무 불안불안하죠. 어떤 거는 이루어질 수도 있고 어떤 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보증도 없고 근거도 없어요. 그런데 모든 말씀을 그가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들고 계시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읽든지 간에 이것은 모두가 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루셨잖아요.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다고 내가 이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은 약속의 모음집입니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질 것이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약속의 모음집입니다. 즉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는 진짜 소망이 여기서부터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소망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다 믿으려면 얼마나 더 믿음이 필요하시다고 생각하세요? 아직도 부족하십니까? 아직도 더 나는 부족하여 나는 믿음이 없어서 다 믿기에는 참 오래 걸릴 것 같다.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을 지금 알려드릴게요. 지금부터 가장 빠른 길, 믿음에 이르는 가장 빠른 길, 이 말씀을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여러분 인정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성취자로 인정을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었다는 믿음 안에서 말씀을 소망 삼아 주십시오.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 섬기고 나도 율법과 선지자의 글 다 믿고 나도 소망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소망과 다르다. 나는 성취된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약속들이 필히 완전히 성취된 그 소망을 나는 가지고 있다. 질적으로 너무 다르지 않겠습니까? I wish와 I hope, I believe는 너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태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용의자, 유치장에 지금 잡혀있는 자, 매인자 그 상태인데 이런 고백을 한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소망은 어떠한 상황도 뛰어넘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다 덮고도 항상 참입니다. 계속 제가 반문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사시는 거죠? 이번 주에 제가 사랑하는 친구 중에 일찍이 대학을 졸업하면서부터 이집트에서 선교사로 헌신한 그런 선교사 부부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대학 때부터 한 선교단체에 헌신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약 20년간 그 선교단체에서 정말 온몸을 바쳐서 처음에는 싱글로 나가가지고 아랍어 열심히 배우고 싱글로 헌신하다가 정말 뜻이 맞는 같이 소명을 발견한 그 배우자와 함께 오늘날까지 정말 신실하게 헌신했던 부부 선교사인데요. 근데 연락을 오기를 내가 20년간 몸담고 있던 그 선교단체에 불의와 비리가 발견되어서 자신이 떠나게 되었다. 이런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친구가 얼마나 온전히 헌신했는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그 말의 무게를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정말 온전하게 헌신했고 뭐 가진 거 하나 없기 때문에 당장 머물 집이 없어서 겨우겨우 주변에 수소문해가지고 수원 쪽에 겨우 임시 거주지를 좀 마련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 제가 생계에 대한 어려움, 그 어려움도 어려움이지만 그 친구가, 그 부부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 다 멈춘 것 같은, 다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그 좌절이 너무너무 깊게 느껴지는 거예요. 선교사로서 이런 말을 하기가 참 어렵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근데 어제 그 친구로부터 다시 한번 기도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기도 편지 중에 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썼더라고요. 정말 큰 아픔과 슬픔이 있었지만 결국 고백하게 되는 것은 인류의 실패와 죄악의 역사가 반복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경륜은 완전하고 그분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전진하실 것이다. 마태복음 24장, 디모데전서 1장, 요한계시록 7장. 설령 우리가 실패했다더라도 그분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것이 분명하니 우리가 어찌 소망을 포기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우리가 다른 어디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이루신 그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기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첫 번째 말씀드린 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라면 두 번째는 바울이 그 분명하게 발견한 그 성취하신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뭘 성취하셨다는 겁니까? 뭘 어떻게 성취하셨다기에 바울은 이토록 깊은 그리고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는 것일까요?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분이 가진 신성, 그리고 그분이 참되게 취하신 인성, 그 참된 연합을 통하여 온전히 죽으셨으나 온전히 살아나셨습니다. 21절 우리가 오늘 완전히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는 지울 수도 없고 이것이 참이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길이가 우리 묘비 비석에 쓰여 있는 그 숫자만큼 인생을 이 생의 시간으로만 계산하는 이들에게 부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참 신비로운 이야기, 어떻게 보면 허무맹랑한 소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로움에 대하여 부정하는 자들, 그리고 그 신비로운 부활에 대하여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아주 큰 차이는 바로 소망이 있는 것과 소망이 없는 것인 거죠. 결국 묻혀서 죽을 건데 소망을 가져봐야 무엇하겠습니까? 그런데 영생과 영원한 생명, 부활에 대한 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살아있음에 대한 소망. 우리는 살아있는 이 소망, 살아있는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베드로 사도가 고난 중에 있는 교회들에게 서신을 보낼 때 잘 표현했죠. 1장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산 소망을 있게 하셨다. 살아있는 소망, living hope. 지금도 얼마든지 효과적이고 얼마든지 실제적이고 얼마든지 작동하고 얼마든지 지금도 유효하신 그 살아있는 소망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대로 메시아가 오셨다. 그거를 이루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엄청난 소망이 생기는데, 이 소망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증명하는 정도로, 그냥 증거하는 정도로 그치지 않습니다. 이 소망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이 소망은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이 소망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던 죽음의 여러 가지 위협 속에서도 살아있었고, 바울에게 예수님은 산 소망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분명하게 죽으셨다, 분명하게 죽었다라고 믿고 있었던 그 바울이 어느 날 그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와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잖아요.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도행전 9장에 직접 만나지 않습니까? 그 만남,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바울의 복음 메시지에, 바울의 삶 속에 계속 메아리치는 거예요. 여러 가지 마음이 꺾이고 믿음이 꺾이고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그 주님을 내가 부정할 수 없기에 그분의 살아있는 소망이 계속 나를 끌고 가는 그 삶이 바울의 삶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바울의 복음은 아주 심플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물리적으로 죽더라도 나는 내가 분명히 다시 만난 그 다시 살아나신 그 주님처럼 나는 그분을 분명히 배울 것이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이다. 로마서 14장, 그러므로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이게 소망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한번 찾아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함께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그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주시는데, 4절, 이것은 썩지 않고 이것은 더럽지도 않고 이것은 영원히 쇠하지도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유업, 유산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부활의 승리의 유업을 우리에게 이어주셨다. 5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유업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끝까지 보호하시니, 6절 이하,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받고 여러 가지 근심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나 이 산소망은 절대로 그분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전복되지 않으며 심지어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분을 계속하여 사랑하게 만드신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아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말씀이 주는 소망,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우리 말씀 붙잡아야 돼요. 솔라 스크립트라, 중요해요. 근데 말씀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형식으로서의 매개체잖아요. 근데 그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고 죽으셨지만 그분의 부활로 그를 믿는 자는 온전한 자유함과 영생을 경험한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바울이 어떤 상황이 지금 겪고 있다고요? 지금 바울이 어떤 일을 겪고 있다고요? 그런데도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부활의 빛은 약하여지지도 않고 바래지지도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혹시 자녀들이 세상에서 가끔씩 크게 넘어지고 실패하고 낙망하고 스스로를 자학하고 있을 때 여러분 부모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뭐라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소망삼아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공감 중요합니다. 1차적으로 아빠도 그랬어, 엄마도 그랬었어. 공감 중요합니다만 공감 자체가 치료약은 아니죠. 상처가 나면은 약을 발라야지 밴드만 붙인다고 해서 낫지 않습니다. 부활로부터 오는 산소망이라는 약을 발라야 되는 거죠. 괜찮아. 잠깐 실패한 거고 우리는 영원한 실패자가 아니야. 너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영원히 너와 함께 하셔. 아이들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떻게 격려를 얻나요? 그 부모가 말하는 그 메시지에도 힘이 있을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계실까? 정말 우리에게 소망이 되실까? 그 부모의 메시지도 힘이 있겠지만 부모는 날로 연약해지고 있고 날로 육신적으로 후퇴하여 져가고 있지만 그러나 날이 갈수록 그 부활 소망을 분명히 믿는 그 부모의 뒷모습에서 그 부모의 어깨 뒤에서 산 소망을 발견하는 거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부모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상상 이상으로 자녀에게 전염되고 상상 이상으로 자녀에게서 증폭됩니다. 그런데 어떠한 순간 가운데 부모가 온전한 소망과 믿음과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가는 그 삶은 그 자체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산 소망으로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당연한 얘기인데요. 우리가 정말 바라는 바 이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이 우리가 마지막 호흡을 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살아있고 썩지 아니할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면 저는 감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흥분되는 기쁨일 겁니다. 아, 내가 진짜 소망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헛된 것이 아니라 진짜 소망으로 잘 왔구나. 이제는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면류관이 보이는구나. 참 소망의 종착지가 이제 분명하게 보이는구나. 바울은 그 부활에 대한 소망을 바로 여기서 분명하게, 막연하게가 아니라 분명하게 믿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게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이것으로 인하여 나는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오늘 내가 서 있는 내가 걸어가는 이 자리에 대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양심의 거리낌 없이 살아갈 것을 힘쓸 것이다. 지금 바울이 어느 상태에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는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사람이 사람답게 진리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 그 살아있는 소망을 나는 지금 누리겠다. 이쯤 되면 상황이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팩터가 아니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상황이라는 것은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상황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상황도 부활 소망에 대한 빛을 조금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단 한 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단 한 번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 또한 인간이기에 힘든 순간들, 또 낙망하는 순간들, 정말 마음이 꺾이는 일들이 없지 않았겠지만, 성령 하나님의 이 부활 소망이 주는 산 소망이 주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아주 넘어지지 않게 하셨으리라는 것, 우리가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까지 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하심이 그를 확실히 인도할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여러분 매일매일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맞나요? 성도들은 내가 오늘 잘 계획하고 내가 오늘 어떻게 살지를 잘 판단하여서 쳐내고 이거는 취하고 이렇게 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 이 산소망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죠. 해주시면 좋고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너무 분명하고 너무 분명하게 믿어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은 마술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분명한 삶의 새로운 차원이거든요. 그게 맞거든요. 그게 진짜거든요. 그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은 상황이 크게 변하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그때 무엇을 할지를 막 기민하게 바꾸는 사람들이 아니고 끈질기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이미 있었던, 이미 이루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에게 이루실 그 뜻을 묵묵하게 구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이 아무리 아우성을 쳐도 새벽 미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러 산에 오르셨던 것처럼 성도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산소망을 가지고요. 기도라는 게 이단 종교들처럼 어떤 수준이 돼야, 어떤 위치가 돼야, 어떤 지경에 이르러야만 그런 사람들만 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의 끊임없는 소통이죠. 저는 목회자이고 저는 설교자로서의 그 콜링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지 제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여러분의 하나하나의 컨텍스트 그리고 여러분의 아주 전문적인 그런 분야들을 다 잘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최소한 어떻게든 대화 정도를 나누려고 애를 쓰지만 또 어떻게든 사랑으로 서로 소통해 보려고 애를 쓰지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 대하여 아시고 소통하시는 것만큼 제가 잘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모여있다가 성령으로 파송된 제자들처럼 여러분 삶의 구석구석에서 분명한 믿음 가지고 성령께서 아주 세심하게 인도하고 이끄시면서 여러분을 앞으로 빚어가시고 여러분을 앞으로 종국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리라는 그 믿음과 소망에는 저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건 제 확신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확신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각자에게 은사를 주셨고 그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실 성령님 계속해서 일하시리라는 소망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겁니다. 바울은 바울의 삶을 걸어갈 거고요. 걸어갔고요. 저도 제 삶을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을 걸어갈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들을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가끔은 고난, 가끔은 실패처럼 보이는 순간이 있지만 그 고난 중에서 확실한 소망, 산 소망 가운데 부활을 계속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내시고 계시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정말 내가 당하는 어떤 고난보다도 부활하신 주님이 더 크시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이 정도는 해주실 수 있어야 하나님 아닙니까? 아까 자녀 얘기도 드렸지만 여러분 주변에 고난당하고 있는 지체들, 여러분 주변에 고난당하고 있는 성도들, 아니면 하나님을 온 인생으로 막 버둥거리면서 찾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을 이야기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러한 바울의 처지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오늘 성령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 바울의 모습, 그리고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을 확실히 믿는 이 바울에게 이루어지는 산소망의 파워,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지금 누리고 있는, 지금 오늘 장차 아직 안 이루어진 그 소망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종말적인 그 관점 속에서 오늘 내가 누리게 되는 그 살아있는 소망. 저는 기쁨의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소망에 사로잡힌 교회, 모두 소망에 사로잡힌 성도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어떤 대화를 하든, 어떤 그룹을, 어떤 사역을, 어떤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든, 어떤 기쁨을 나누든, 그 모든 것들이 잠깐 있었다가 사라지는 자극이 아니라 진정한 살아있는 소망 속에서 오는 온전한 기쁨을 누리는, 그것을 권면하고 그것을 함께 말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세례식이 있죠? 한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소망으로 삼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전엔 아니었는데, 이전엔 내 맘대로 살겠다고 이리저리 헤매었는데, 근데 이제야 하나님을 살아있는 소망으로 삼겠다라고 결단하는 그 귀한 고백. 하나님께서 많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다시 한번 회개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많이 기대하고요.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